사랑을 하게 되면 밤이슬을 맞으면서도 사랑하는 사람의 대문 앞에 꽃을 들고 서 있을 수 있는 열정이 생깁니다. 맞죠? 안 해봤어요? 그런데 이걸 이렇게 알아들으면 될까요? 밤새도록 이슬을 맞으면서 꽃을 들고 있어야 사랑하는 것이다. 전혀 다른 문제죠. 예. 근데 우린 신앙을 전자 쪽으로 할까요? 후자 쪽으로 많이 할까요? 후자 쪽으로 많이 합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는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얕기 때문에 그래요. 어젠가요? 그젠가 날짜는 분명치 않은데, 이제 집사람 스마트폰에 그 아이들 어릴 적 사진이 이렇게 쭉 저장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고 싶을 때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보는 모양이에요. 같이 보다가 하나씩 아이들 어릴 적에 찌질이 때 사진을 보다가 우리 둘째 어릴 때 모습이 이렇게 쭉 잠겨 있더라고요. 근데 둘째가 어릴 때 그렇게 약하고 아팠어요. 뭐 자주 아픈 정도가 아니에요. 항상 방 한켠에는 끌고 다니는 가방, 여행용 가방에 입원 준비를 늘 해놓을 정도로 자주 입원을 하고 빼짝 말라 있었죠. 지금은 너무 이제 쪄가지고 지금 걱정인데, 그래서 그때 그 어린아이를 키울 때 집사람이 그 어린아이를 보고 자주 했던 말이 뭐냐면, 입원했다가 몸이 다 회복이 돼서 나올 때, 어유 착하다, 어유 잘했다, 이렇게 칭찬하던 기억이 나요. 지가 뭘 했다고 착하고 잘해요? 그런데 부모로서는 그 표현밖에 달리 할 말이 없어요. 우리 아마 어머니 입장에서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감이 올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장차 여러분들이 가정을 가져보고 자녀를 낳아서 키워보면 이 말이 뭔지 조금 흐릿하게만 남아 알수 있을 거예요. 아이들이 아파요. 제일 속상하죠. 말도 잘 못하고 어디가 아픈지도 표현도 잘 못하는 애들이 아파요. 그냥 열도 나고. 그러면 부모들이 애가 끓죠. 그러다가 열이 떨어지고 잠도 잘 자고 밥도 잘 먹고 회복이 되면 그 어린애 등을 두들기면서 부모들이, 할머니들이 그러죠. 어유 착하다. 어유 잘했다. 뭘 잘해? 그런데 달리 그렇게밖에는 표현할 길이 없는 거예요. 이 부모 마음을 투영해서 우리는 누구 마음을 배우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요. 성숙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정의를 하죠. 좋아지는 것이, 달라지는 것이 성숙이다. 일면 표면적으로 그 말이 맞아요. 성숙하면 좋아지는 가치가 달라지죠. 옛날에 즐겨하던 것이, 사람이 깊어지고 성숙하면 그것이 하찮게 여겨지고 손을 터는 경우들이 있죠. 좋아지는 게 달라지는 건 맞아요. 그런데 좋아지는 것이 달라지는 게 성숙인데 거기에 더 깊은 문제가 있어요. 좀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이런 거죠. 가치를 알아가는 거죠. 그 가치는 누구에 대한 가치일까요? 상대에 대한 가치입니다. 옛날엔 이게 보석인 줄 몰랐어요. 근데 내 지혜가 자라고 지식이 자라면서 이 보석의 가치와 보석의 효능과 보석의 의미를 알아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한국교회가 이때까지 어떤 분위기로 신앙생활을 밀고 왔냐 하면, 성도들에게 대부분의 강요가 성도들의 모든 행동에 반복을 요구했어요. 물론 처음에는 이렇게 사는 게 신앙생활인가 보다 해서 따라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진리가 주는 자유가 없을 때, 그건 일정 기간은 갈수 있어도 지쳐버려요. 푹 꺼져버려요. 탈진이 오죠. 영적인 디프레스에 빠지고 침체기가 찾아옵니다. 그 침체기는 달리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가 없는 침체기를 맞게 돼요. 그래서 항상 성경이 일관된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좀 알아라. 오늘 호세아서 6장은 어쩌면 호세아서 전체에서 마지막 봉우리에 해당할 정도로 아주 중요한 대목인데 오늘 주제는 힘써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 그러니까 신앙함은 믿음이라는 것은 그분이 어떤 분인 걸 알아가는 싸움이에요. 그 모든 내용은 어디에 소개되어 있을까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그 하나님의 부유한 표정이 우리를 향한 구체적인 사랑이 소개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우리가 한번 보면서 오늘 하루를 좀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여호와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니라. 이거 항상 반복되는 주제인데 성경은 늘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분노를 표현하시고 심판을 말씀하시죠. 근데 하나님의 분노와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저주는 언제나 저주로 심판으로 맞춰지는 법이 있다 없다, 어느 쪽입니까? 없다. 항상 그것은 무엇을 전제로 한다고요? 회복을 전제로 한다고요. 사랑했기에 그들을 고치기 위해서 다른 나라로 넘겨버리시고 다른 나라가 쳐들어오게 만들고, 심판의 과정을 통해서 대표적인 케이스가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경고죠. 이 백성들을 뽑아서 파멸시킬 것이다. 이 말은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갈 것을 예고한 내용이죠. 그 방법이 아니고는 이 백성을 고칠 도리가 없었기 때문에. 왜 그럴까요? 사람의 죄를 욕망이라고 얘기한다. 욕망을 또는 죄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죄보다, 욕망보다 더 무서운 죄가 뭔지 아세요? 욕망보다 더 무서운 죄가, 욕망은 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욕망보다 더 무서운 게 고집입니다. 고집이 참 무서워요. 여러분 이렇게 슬쩍 보기에 제가 고집이 있어 보여요? 없어 보여요? 어떻게 답이 그냥 금방 나오네요. 저는 이 고집 때문에 고생을 오랜 세월 한 사람이에요. 너무 고집이 세서 제가 이 고집의 문제로 기도를 다 했어요. 그런데 고집이 큰 죄더라고요. 여러분 절대 고집 부리지 마세요. 절대 고집 부리지 마세요. 고집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몰라요. 고집만큼 교만한 짓이 없어요. 근데 저는 정말 무식하게 고집을 부렸었어요. 아주 이게 제 무슨 그 체질이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힘들게 했었어요. 근데 그 고집이 목회를 하면서 다 뽑혀지더라고요. 목회를 하다 보면 별의별 사람들의 인간형을 많이 만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어느 교회에서, 그 교회에서 두 발 두 손 닫은 장로님 고집을 한번 꺾고서 제 고집이 꺾였어요. 그분한테 제가 아주 대가지고 내 꼬라지가 저렇겠구나. 거기서 제가 고쳤어요. 큰 전환기가 됐어요. 근데 인간의 고집은 깊은 죄의 뿌리를 안고 있습니다. 사람이 욕망을 끊어내지 못해서 죄를 못 끊는 게 아니고 고집 때문에 죄를 못 끊어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은 신앙이 성숙해 갈수록 고집을 내려놓습니다. 고집만큼 무서운 게 없어요. 하나님이 그 고집을 꺾어놓기 위해서 야곱의 일생을 추적하고 동행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하나님도 집요한지 몰라요. 근데 아무리 고집이 세도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명함도 못 내밀죠. 하나님의 고집은 영원하신 고집이에요. 어디다 거기다 대고 70, 80 인생을 살면서 고집을 부리겠어요. 모든 죄의 뿌리가 거기에 있어요. 이스라엘이 너무너무 고집쟁이에요. 악에 대해서 고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성경 기자가 오라, 이 오라라는 말은 리턴을 얘기합니다. 이젠 되돌아와라. 근데 이들이 지금 물리적으로 이 거리상 어딜 떠난 상태가 아니에요. 뭘 얘기할까요? 마음의 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말라기서에도 보면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알아먹죠. 아, 우리가 또 아무 데도 안 가고 매일 예배 때 나오는데 자꾸 어딜 돌아오라 그럽니까? 우리처럼 착실한 백성이 어디 있는데 자꾸 돌아오라 그럽니까? 말귀를 못 알아들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 이 도둑놈들아, 예배 좀 똑바로 드리고 그런 소리 해봐라. 그러면서 쭉 나온 게 11조 얘기서부터 재물 얘기 다 나오잖아요. 뭘 얘기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어떤 물리적인 거리를 얘기한 게 아니죠. 상태를 얘기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성경의 전체 주제가 누가복음 15장에서 딱 판가름이 나죠. 탕자의 비극은 어디에 있었어요? 아버지 집을 떠나는 순간부터 곤핍과 핍절이 찾아오고 그 결과가 방탕한 생활이었어요. 그때부터 그에게 갖고 있던 제한된 자산은 다 탕진이 됩니다. 밑바닥을 드러내고서 도 안 돌아와요. 이 인간의 고집이에요. 언제 돌아오죠? 주려 죽게 되었을 때. 죽게 되었을 때야 자기 몰골을 보게 됩니다. 거기 돌이켜라는 말은 회개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자기 몰골을 보게 돼요. 그리고 이제 거지 모양으로 아버지 집을 향하죠. 내 아버지가 뛰어요. 멀리서 아들 모습을 발견하고 뛰어서 아들을 안아버리죠. 여긴 깊은 아버지의 자기 온몸을 던지는 십자가의 사랑이 감추어져 있어요. 그런 불효자식은 아버지가 살아있는 데도 유산을 챙겨서 떠난 놈은 마을 공동체의 법률상 신명기에 보면 돌로 쳐서 죽이도록 돼 있어요. 혹이나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띄어 이 아들이 돌맞아 죽을까 봐 아들이 집 앞으로 다가오기도 전에 아버지는 뛰어서 그 아들을 덮어버립니다. 안 돼! 안 돼! 그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아버지는 이 아들이 돌아오는 것만으로 그냥 다 해결된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라! 아버지 집으로 오라! 방금 우리 이윤준 목사님이 그 리고렌 막내 아들 그 비보를 전했죠? 그 아들이 좀 우울증이 있었어요. 심리적으로 아팠어요. 잠깐 판단을 잘못하고 저 엄청난 실수를 했죠. 인간의 모든 비극은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돼 있지 않을 때 거기에서 모든 문제들이 파생되는 겁니다. 항상 인간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예요. 관계가 끊어질 때 스스로 동굴을 만들어서 거기 깊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기 세계를 공고하게 구축을 해요. 아무도 거기 못 들어갑니다. 그럼 거기서 사탄이 주는 험악한 생각들을 다 하죠. 나 혼자야. 여기가 끝이야. 다 도움이 안 돼. 자꾸 이런 부정적이고 이런 나쁜 소리를 마음에다가 대화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와 성도의 교제는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그래서 매번 지겹도록 예배, 기도, 모일 것 강조하는 이유는 히브리서 기자의 고백처럼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이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 모여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은 만나야 돼. 그래서 클릭만 하는 게 아니라 로그인 해야 돼요. 이름 쓰고 아이디 만들고. 아멘. 근데 계속 클릭만 하다가 가는 사람 있어요. 클릭을 넘어서 뭐예요? 로그인.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다운로드 받아야 돼요. 오늘 하나 건졌어요? 할렐루야. 왜? 우리 힘으로 살 수가 없어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잖아요.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절대 제정신으로 살지 마세요. 하나님 정신으로 사세요. 제정신으로 살면 이 세상은 미칩니다. 어떻게 제정신으로 살아요? 우리는 성령의 정신으로, 예수의 정신으로, 하나님의 정신으로 그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믿습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었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 우리를 찢었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자,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자,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신다. 누구를 통한 구원을 얘기합니까? 예. 네. 그래서 우리 힘으로 못 살아요. 우리는 불능한 고집쟁이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이 죽으셔야 했던 거예요. 인간의 고집은 못 꺾어요. 그래서 고집이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그 주님이 오셔서 죽으신 거예요. 사흘 만에 자기 몸을 부활시키셔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살리셔서 그 안에 우리를 같이 죽이고 살린 거예요. 갈라디아 2장 20절의 말씀 아니에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래서 이 속에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자, 2절을 잘 보세요.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이건 셀베이션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 우리를 살린다 그 말이에요. 셀베이션.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앞에서 뭐하리라? 살리라. 이 말은 셀베이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살아난다 그 말이에요. 즉 살아간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하리라? 살리라. 그 말은 살아간다. 생활하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 앞에 살아야 돼요? 그분 앞에서 이제는 삶을 살아야 돼요. 아버지의 집에 들어온 아들은 이제 아버지의 통치와 아버지의 주권과 아버지의 명령 속에 그 인생 계획을 펼쳐가야 돼요.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오늘 낮에도 우리가 설교 시간을 통해서 들었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복음을 들은 사람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돼요. 믿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 3절, 이제 오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되겠는데,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신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자, 여기 늦은 비가 나오는데 늦은 비의 반대 개념은 무슨 비겠어요? 이른 비죠. 성경에는 이른 비, 늦은 비가 다 나와요. 근데 이제 어떤 해석에는 늦은 비는 해로운 비다. 근데 꼭 그렇진 않아요. 늦은 비가 가끔 주책 없이 와가지고 농사를 망칠 때가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른 비, 늦은 비의 개념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첫째, 이른 비는 이스라엘은 이 지형과 기후가 우리하고 좀 달라요. 거기는 여름에 비가 옵니다. 겨울에 비가 옵니다. 그래서 농사를 언제 짓냐면 10월, 11월에 시작을 합니다. 우리 달력으로. 그때 겨울비가 와요. 농사가 시작이 돼요. 이게 이른 비예요. 이 비가 와야 씨도 뿌리고 생명이 잘 돋도록 땅을 보들보들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가을비, 가을비, 비가 와요. 이른 비. 그런데 이 이른 비는 이제 삭자마다 견해가 틀린데 보통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사건을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사건. 이른 비가 올 것이다. 늦은 비는 뭘까요? 늦은 비. 늦은 비는 봄에 오는 비입니다. 봄비. 엊그제 봄비가 왔죠. 저는 봄에 비만 오면 그 고등학교 때 소풍 가서 친구가 불렀던 봄비 노래가 이렇게 생각이 나요. 노래를 아주 잘했던 친구예요. 그 친구가 무릎을 꿇고 봄비 이렇게 부르던 장면이 나요. 나를 울려주는 봄비 뭐 그랬어요. 그런 노래가 있어요. 봄비만 오면 그 친구 생각이 나요. 아주 노래를 잘했어요. 그래서 아주 뭐 선생님들이 다 뿅 갔죠. 그래서 수업시간마다 나와서 봄비를 불렀던 친구예요. 근데 그 봄비가 늦은 비예요. 늦은 비는 보통 학자들의 견해에 따라서 일관된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오실 성령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부활승천하시고 나서 뭐가 오셨어요? 공식적으로 성령님이 임하셨죠. 늦은 비. 이것은 요엘 선지자도 예고한 예언이었죠. 늦은 비. 자, 여기 보세요. 그러면 왜 성령님이 오셔야 했나요? 성령님은 오셔서 우리에게 크게 두 가지 역할을 하세요. 우리가 지난주 부활주일날 잠깐 언급을 했죠? 성령님은 오셔서 제일 먼저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 눈을 만들어서 보게 해주세요. 완전히 그리스도와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까막눈이었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오셔서 그 눈을 완전히 새로 개안을 해주시는 거예요. 눈을 새로 뜨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 이분이 예수님이시구나. 이제 그분이 나의 구주가 되심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님의 역할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왜 오셔야 됐는가? 그분은 이런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아주 내 안에 사는 거예요. 이번 주 수요일 날 이제 성령의 전이 뭐냐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수요 강의 시간에. 성령님은 아주 내 안에 사는 거예요. 구약의 성령님도 계셨어요. 그런데 그분은 오셨다가 가셨다가 왔다 갔다 했어요. 활동 안 하신 건 아니에요. 실제로. 그런데 신약의 성령님은 오셔서 영원히 내 안에 거주하세요. 이젠 떠나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이런 거죠. 아주 하나님과 우리를 어떻게 한 거예요? 띠로 붙들어 맨 거예요. 안 그러면 이거 안 되니까. 다 해봤잖아요, 하나님께서. 때려도 보고, 갔다가 심어도 보고, 무너뜨려도 보고 했는데 이 고집덩어리들이 안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두 가지 방법을 쓰신 거예요. 이른 비의 방법과 늦은 비의 방법을 쓰시는 거예요. 늦은 비는 성령이 오셔서 우리 속에 완전히 거주하시는 방법을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지금 누가 거주하고 계세요? 성령님이 거주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 성령님은 굉장히 인격적인 분이세요. 막 우리 목에다 칼들이 대고 너 할래 안 할래 이렇게 윽박지르는 분이 아니에요. 그건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폭력이라 그러지. 과거 주먹이 활개치던 시절에는 그런 사랑의 쟁취를 자랑으로 여기던 시대가 있었어요. 이쁜 여자들 뺏어오고 데리고 살고 뒷골목에서 그런 짓들이 있었죠. 그 김두한 2에 보면 그런 장면이 나와요. 저는 영화를 다 설교를 위해서 보지 응? 내가 보고 싶어서 보는 영화가 거의 없어요. 거기 깡패 하나가 그 오연수를 사모해서 억지로 아내를 삼으려고 하니까 오연수가 거절을 하죠. 그리고 결국 김두한에게 안기게 되죠. 조금 뭐 픽션이 있겠죠. 네. 근데 그 시대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접근 방식이 그렇게 우격다짐으로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를 어떤 단순한 피조물이나 단순한 기계로 우리를 이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를 끝까지 동등한 사랑의 파트너로 대우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이에요. 나는 그게 더 감동스러운 거예요. 나 같은 게 뭔데? 우리 같은 찌질이를 하나님이 다 기다려주시고 동등한 사랑의 파트너로 대우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오랜 세월을 기다리십니까? 얼마나 참아주십니까? 그분만큼 우리 꼬라지를 잘하는 분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도 견뎌주시고 찾아주시고 우격다짐으로 하잖아요. 아직 멀었냐? 예, 조금만 있으면 끝발 오릅니다. 그래, 알았다. 옆에서 또 기다려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면 놀라워요.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셔서 아예 하나님 자신과 우리를 묶어버리시는 거예요. 묶어서. 끊임없이 기다려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가 있고 충만하지 못할 때가 있죠. 그래서 성경은 항상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도록 해라 그 말이에요. 정확히 그거예요. 항상 그분의 통치 내 인생을 맡겨라 그 말이에요. 자, 이제 또 성경을 좀 보십시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네,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아침 구름, 이슬 금방 없어지죠. 뭐가요? 우리의 인애. 우리 집 딸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인애라는 것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이 얼마나 조변석계 고집덩어리입니까? 지고집대로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 끝은 얼마나 허무해요. 굉장히 허무하죠. 그런데도 인간이 그 고집을 버리질 못해요. 어젠가 그제 뉴스에 났는데 난 뉴스 보다가 웃기는 참 드물게 웃었어요. 어떤 사람이 경매권으로 이렇게 입찰을 해가지고 땅을 샀어요. 이제 귀농해서 좋은 전원주택을 짓기 위해서. 그리고는 현장을 가보니까 거기가 낭떠러지게, 낭떠러지게. 누가 그렇게 사기를 친 거예요. 그게 뉴스에 한번 났더라고요. 우리가 세상은 늘 우리를 그렇게 항상 속여요. 그림만 번지르르하게 만듭니다. 근데 그 그림이 실체인 줄 알고 미친 듯이 불나비처럼 쫓아다니죠. 그러니까 죽을 자리인지 모른 채. 그리고 그 끝은 허무해요.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가 허무의 정의를 어떻게 배웠습니까? 하다 하다 좌절되고 막히고 절망하는 게 허무가 아니라 정상이라고 올라갔는데 별게 아니더라고요. 그때 밀려오는 좌절은 엄청납니다. 그래서 50대 남자들이 탈선을 하는 거예요. 이 50대들 잘 들으세요. 50대 나이는 사회적으로 웬만큼 이제 모든 걸 자기가 핸들할 수 있는 나이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 무언가를 이루어 놓은 나이예요. 근데 그때 거의 남자들이 고독과 허물을 느껴요. 이게 누구 인생인가? 이런 질문을 하죠. 데미지라는 영화를 보면 거기에 그런 대사가 나옵니다. 92년도에 제작된 영화인데 아주 충격을 줬던 영화예요. 그게 무슨 섹스에 관한 영화가 아니에요. 사실은 인간이 얼마나 고집덩어리고 허무한가. 아들 애인과 불륜을 저지르죠. 결국은 그 일로 아내도 죽고 아들도 자살을 합니다. 그 둘은 격렬한 사랑을 나누죠. 마지막 신이 너무 인상 깊어요. 허름한 그 유럽의 뒷골목 풍경이 이렇게 쫙 비춰지면서 이 남자가 봉다리에다가 저녁 먹을 거리 이렇게 들고 골목으로 들어서서 혼자 사는 원룸에 자기가 그날 먹을 저녁 거리를 요리를 하는 장면으로 끝이 나요. 그러면서 계속 이 남자 입에서 무슨 독백을 하는지 아세요? 나는 후회하지 않아. 나는 후회하지 않아. 아주 거지 같은 영화예요. 자, 주는 메시지는 큰데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인간이에요. 자위하는 거죠. 절망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쾌락의 끝이 뭔가. 그래도 인간은 뭐라고 독백으로 끝을 내냐 하면 나는 후회하지 않아. 나는 후회하지 않아. 그게 세상이고 인간의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의 생명을 갖지 못한 사람들의 그 세계는 너무 가슴 아파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택한 청년들로 성도로 산다는 게 은총이고 복인지 기적인지 그걸 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게 자다가도 일어나서 소스라치게 놀래서 담벼락을 긁을 정도로 환희스러운 삶이에요, 사실은. 이게 웬일인가? 이번 주 주제는 자다가 꼭 한 번씩 깨서 혼잣말을 하고 다시 누우세요. 이게 웬일인가? 응? 내가 예수의 보혈로 구원받지 못했더라면 어떡할 뻔했나? 할렐루야. 오늘 설교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이게 웬일인가? 자, 옆에 형제 자매에게 이게 웬일이니? 일어나십시다. 우리 찬양합시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마음 맞춰 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마음 맞춰 주소서.
하신 채로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눈을 감고 주님 내 평생 사는 날 동안 주님만으로 목마른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유한하게 가져다주는 그런 목마름이 아니라 주님만이 나의 목마름의 해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이게 웬일입니까? 나에게 임한 구원 그 앞에 살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문을 떠나서 한 주간의 삶 속에 피 흘리기까지 죄악과 대항하여 무너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신랑이 되심을 믿습니다. 주님 앞에 신부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이 처소에서 만남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 장중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말씀과 주님의 손에 붙들리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에 내가 만나야 될 일들 만나야 될 사람들을 위해서 한번 주여 부른 다음에 우리 3.1교회를 위해서 한번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신기한 시간을 주셔서 하나님의 신실한 대법을 이해하시고
주의 약속 앞에
우리 영원한 신앙으로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만의
주님만이 우리의 목마름 되게 하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해가
되시고
인도하여 주시오 길을 간절히 원합니다. 주께 더 가까이 다가가고 원하시는
주님만의
보라
하나님 앞에
주님만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땅이 여겨주시오
하나님 오늘 감동하며 감사비를 맺도록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우리를 새롭게 만져주시옵기를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주시옵기를
우리를 고쳐주시옵기를
아버지 우리 삼일교회를 붙잡아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예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
힘써주시옵기를
원하시는 수경을
주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시옵기를 오늘 여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로 무장하여 몸으로
모습한
산지사를
주의하는
내가 나타나게 되는다
보다가 예수님의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고집을 내려놓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아침을 내려놓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매일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선하게 쓰임 받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높이를 높이를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이 말씀 앞에 있으신 내가 나타나게 주님 앞에 들어가며 그런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옵소서. 한 손에 복음을 들게 하시고 한 손에 주님의 사망에 붙어지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삼일교회 머리머리마다 안수하여 주시고 너희 성령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는 역사가 나타나게 주겠다 부정하며 그러는 거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원하사여 주님을 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령님께서 하나님 역사
목마른 나의 영혼
나의 영혼 주님을 위 나의 마음만 저
주님만을 주소서. 원합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만 저 주소서.
주께 가까이
주께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진리로 채워주시고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만 저 주소서.
다시 눈을 감고 이 시간은 자기가 누군가의 아픔을 위해서 또 자신의 상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그곳에 대신이라도 또 본인을 위해서 손을 얹으십시오. 이 시간에는 한번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너무 영육간에 병든 자들이 많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빵까지도 약속하신 분입니다. 믿습니까? 이 시간 그 치료와 회복을 위해서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주여 부른 다음에 하나님 영육간에 하나님 앞에 신실히 붙들려 알뜰히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사랑에 겨워 이 한 주도 행복한 동행이 되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가르시고 임재하셔서 우리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약함을 만져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내 힘으로 안됩니다.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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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 물읍니다.
주여 주여, 주여!